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금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자리를 또 사모하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전후 좌우 보시면서요, 잘 오셨습니다. 서로 좀 격려하고 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이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자리 앉을 때 뒤에 앉나 앞에 앉나를 보면 그 자기와의 이 마음의 거리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다들 이렇게 뒤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이 강대상을 좀 앞으로 옮겨야 되나 하는 좀 마음이 좀 듭니다. 사람은요,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뭐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웃을 일도 있지만 또 언제나 또 살아가다 보면 갈등과 이 다툼이 또 벌어지지요. 다 큰 어른들만 싸우는 줄 아는데 이 세 살, 네 살 된 이 형제들도 서로 또 치고받고 싸웁니다. 유치원에 가보면 이 서로 싸우는 이 원아들을 말리는 이 유치원 선생님들을 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서로 싸우는가 보면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다름 아닌 이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죄인이 또 다른 죄인과 만나는 그 장소에서 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백년 가약을 맺은 이 결혼한 커플들도요, 또 평생 또 원수처럼 싸우면서 또 살아갑니다. 뭐 우리 집만 그런가 하면 다들 또 그렇게 살아가죠. 가정 안에서도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다툼이 있고요, 또 고성도 오가고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 성도와 성도가 또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나라 안에서도 이 국민과 국민들이 또 대치해서 싸우고 또 나라 밖으로는 민족과 민족이 서로 분열해서 또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내면이 부패한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이 인간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갈등의 문제를 사실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랑 정말 가까이 지내다 보면요, 하루 이틀쯤은 괜찮은데 한 주 두 주 지나다 보면 이 사람의 흠이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 좋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의 이 정말 우리나라 말 그대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뭔가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들이 자꾸만 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계속 교제하다 보면 이 갈등의 문제와 또 이 다툼의 문제는 이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교회 다니시면서 다 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요, 어떻게 갈등을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갈등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다룰 것인가를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하고 또 믿음의 조상하면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았을 것 같지만 그 역시 인간이기에 이 대인관계의 갈등을 또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이 롯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보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 가축을 치는 이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이 목자들 사이에 일어난 어떤 이 다툼으로서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의 이 갈등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육축과 은금이 이 많아져서 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까 지금 그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 롯과 함께 살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또 그 땅에 또 여러 다른 족속들도 살다 보니까요 양과 소가 풀을 뜯어 먹고 사는데 그 좁은 땅에서 이 수많은 육축들을 가축들을 키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 갈등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문제로 일어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소유가 적은 것이 어찌 보면 이 다툼의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소유가 많은 것이 이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얼음장 같은 이 추위가 이 양볼과 이 귀와 이 코를 빨갛게 만드는 이 추운 겨울에는요 이 장작불 주위로 사람들이 다 모여들지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따뜻한 햇살이 이 비추는 이 뜨거운 여름이 되면요 서로의 살이 이 맞닿는 것조차 막 짜증나고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가난한 시절에는 이 콩 한쪽도 나눠먹던 형제가요 나중에 커서 부유한 이 부모의 유산 때문에 서로 평생 반목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요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 잘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또 교회가 한참 잘 나갈 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다툼과 또 싸움과 갈등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전 말씀에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애굽의 바로왕이 그의 아내 사라를 이 궁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에게 주었던 일종의 그 선물이었죠. 아브라함은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가축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거부가 된 아브라함,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는 룻과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의 소유가 많아지자 그것이 이 둘 사이의 갈등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갈등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서는요 언제든지 이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꼭 못되거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 과연 그러면 서로 함께 이 머물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갈등을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요 다툼의 자리에서 더 큰 가치,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이 많은 경우 이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 자체에 이 정신이 사로잡히게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것이고요. 누가 더 옳은 것이냐, 누가 더 맞느냐, 이러한 싸움들이 우리 안에서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얻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갈등을 통해 잃어버릴 수 있는 더 큰 손해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가 고집을 부리면요, 얼마든지 충분히 좋은 땅 얻을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부유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조카 롯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더 컸던 것이죠. 이 갈등에 빠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은요, 갈등을 해결하려 하다가 자칫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때라는 거예요. 본문의 경우는 이 좋은 땅이나 좋은 땅이냐 사람이냐 하는 이 문제처럼 말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마음은요, 문제 자체에 대한 나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손해보지 않고 꼭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문제 이 자체에 빠져버려서 결국에는 더 큰 그림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 다른 형제들보다 이 부모의 유산을 더 많이 가지려는 이 문제에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평생 함께해온 그 중요한 형제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 뒤에 있는 이면의 모습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갈등 그 자체보다 더 큰 그림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가 아니었어요. 내 형제를 잃느냐, 아니면 그와 함께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이 우리의 선택이 이 한순간의 앞을 보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유익인가 아닌가를 보고서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하여서 선택하는 사람은요, 더 큰 가치를 버리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갈등과 다툼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물질이 아닌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는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또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이 고륙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재산이나 좋은 땅보다는 인간관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롯, 우리는 한 가족이야. 너와 나는 한 친척인데 우리가 꼭 이 재산 때문에 싸워야 되겠니? 너와 내가 한 가족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우리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말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고 바보 같다고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뭐 가족이 대수인가? 안 그래도 내 아들도 아니고 조카인데 뭐 내가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나 돈이나 더 비옥한 땅을 가치 있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 롯을 다른 곳으로 내쫓는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품는 이 선택을 한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들을 그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돈이나 비옥한 땅이나 재산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돈이나 재산 대신에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큰 금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당신과의 관계만은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만큼 멋진 사람이 또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사람과 내 사람 사이의 어떤 이익 간의 이 관계에 우리가 묶여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익을 보게 되고 또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요. 그것이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뭐 식당에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의자를 누가 내리냐 하라는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요, 누군가는 더 많이 섬겨야 하고 누군가는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더 선택해야 하는 것은요,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더 남들보다 고생해야 할지라도요, 내가 남들보다 지금 더 손해를 봐야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의뢰 감당해야 할 그 짐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더 성숙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툼의 자리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이 첫 번째 지혜는요, 문제나 갈등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에 이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더 좋은 땅을 갖느냐라는 그 갈등의 문제보다는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라는 더 큰 관계를 바라봤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해결한 이 두 번째 이 원리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을 함께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라는 이 그것을 룻에게 따진 적이 없습니다. 시비를 가리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킬 때가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 모든 일에 책임을 떠넘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 문제를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내 양치기와 또 나의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요, 롯에게 떠나라고 한 것은 그와의 이 단계, 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이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우리가 같이 살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었지만 후일에 더 좋은 관계를 위하여서 차선책으로 이 방법을 택해보자 하고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오늘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너랑 나랑 이제는 끝이다 라고 글을 보냈다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 창세기 14장에서 이 롯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할 그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지금 끝까지 이 롯을 배려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한민국이란 이 특수한 문화 속에서요, 가장 이 어려운 관계를 이 찾다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 고부 간의 갈등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이 매일 이 갈등 속에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오죽하면 해마다 무려 1만 쌍이나 되는 이 커플들의 이혼 사유가 다 이 고부 간의 갈등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요, 다들 원래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혹은 언젠가는 알아서 해결되겠지라고 이 갈등을 대하는 이 자세는요, 결코 지혜로운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 자체는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되며 갈등을 지켜보며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바울을 보면 그 역시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 갈등을 겪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역사 속에서 그만큼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또 누구를 데려가죠? 마가라 하는 요한이란 이 청년을 데리고 가죠. 그런데 그들이 선교하는 도중에 이 선교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이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행을 떠나러 갈 때 무엇이 쟁점으로 떠올라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 성경을 보면 아주 엄격한 사람이에요. 매우 냉정하고요 또 아주 단호한 사람입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몸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느냐, 야, 저런 사람은 또 다시 데려갈 수가 없다, 그럴 가치도 없다라고 버려둔, 아주 냉정하게 버려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마음이 좀 그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심성이 따뜻하고요 또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지난번 그렇게 실패로 돌아왔지만 우리 다시 한번 그에게 세컨 찬스를 줘서 그의 실패를 한번 만회하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대치하고 서로 심하게 싸웠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나바가 옳습니까? 다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나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아니야 어떻게 중간에 하나님을 잃을 버린 사람에게 또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냐라고 말하고요, 바나바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또 기회를 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누구의 선택이 더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가치의 문제로 이것이 전해질 때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 이상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여러분 이런 문제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와 어떤 그 사람의 성향의 문제가 되면 그것이 너무나도 풀기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건을 인해서 결국에 피차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따로 사역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충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또 틀려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교회 사역할 때? 이 심리학자 이 토마스 해리스라는 사람이 쓴 I'm okay, you are okay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한글 이 번역본의 제목은 마음의 해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영어 제목이 그냥 더 그 책의 내용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I'm okay, you are okay. 이 저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인간관계를 이 형성할 때 항상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서 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제를 갖고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들과 결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 건강한 사람의 이 두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나는 옳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옳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당신도 틀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나는 옳지만 당신은 틀립니다 라는 이 자세로만 살아가면요, I'm okay, you're not okay 이 자세로만 나아가면요, 나는 정의의 편에 서 있고 상대편은 마치 불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의 편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불의의 편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의견을 없애는 것이 정의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정의란 이름으로 다 정당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 싸우는 거 보시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나.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I'm okay, you're not okay.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이뤄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자세는요, 나도 옳을 수 있고 또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맞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요, 저 혼자서 내가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옳다라고 고집부리면서 한다면요, 저는 목회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함께 대화하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이 진짜 건강한 리더십인 것이죠. 여러분 당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혼자서, 목회자 혼자서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지혜는 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지혜를 함께 갖춰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모세는 하나님과 이 직통계시를 통하여서 그 계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정의감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 롯,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좋은 땅 갖는 게 맞아. 너는 좀 저기 좀 덜 좋은 땅 가져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다 그렇게 살아라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정의를 요구했다면요, 그는 롯과 반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에 14장에 나오는 그 모든 이 축복을 그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다뤄가는 것이요,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성숙한 신앙은요, 성숙한 인간관계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신앙이 좋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도 꼭 나오고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나는 십일조도 꼬박꼬박 냅니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의 그 인간관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오히려 자신만 옳다 생각하는 그 교만함과 자만함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오히려 거짓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내 진정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참 많은 갈등의 시대입니다. 개인 사이에서도 갈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매일 화목하십니까? 다투고 싸우고 고성이 오가고 서로 반목할 때도 많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보이는 갈등이 있고 또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막 이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이 시선과 눈이 있어서 말 못하는 것도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갈등 속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래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또 나 역시 실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한 번 더 바라봐주고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교회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하는 교회지만 또다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잘하는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성숙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교회들 가보면요, 이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정말 서로 만나면 정말 헤어지기 싫을 정도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런 관계들이 퍼져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교회의 문화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섬기는 바로 그 겸손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롯이 이 땅을 선택한 기준들을 우리가 좀 한번 봅시다. 우리 10절에서 11절 이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요, 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것들을 이 신학자들이 살펴보니까요, 요단강과 이 사해를 기준으로, 혹시 이스라엘 이 그 지도가 머릿속에 있으신 분 한번 그려보세요. 요단강과 이 사해 바다를 기준으로요, 우와 좌를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 좌편을 너가 택하면 나는 그 반대편에 살고 너가 이 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살면 내가 좌편에 살겠다라고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롯이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롯은요 지금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보고 선택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냥 눈에 단순히 좋아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면 그 결과가 좋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간 롯은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아주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3장 맨 마지막 구절인 18절 말씀, 오늘 이 13장 말씀은 선택에 대한 사실 본문이거든요.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선택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뭐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워낙 유명하죠. 예, 뭐 우리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 번 들으셨을 땅인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헤브론 하니까 이 땅이 막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헤브론 땅은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어요. 사실 이 헤브론 땅보다 좋은 땅은 더 많았습니다. 비옥한 땅, 농사짓기 좋은 땅, 가축들을 풀먹이기 좋을 땅은, 이 땅보다도 좋은 땅은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은금이 풍부한 아브라함 정도 됐으면요 그런 좋은 땅 가서 찾아서 살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땅, 이 헤브론 땅이 좋아서 복의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땅이 좋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땅이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내가 거하는 이 땅이 척박하고 남들이 볼 때는 뭐 대단할 것 같지 않은 땅이라도요,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바로 복의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요 여러 순간 갈림길에 서 있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서 지금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선택 가운데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의 기준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길을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롯과 같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간 사람은 그의 끝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고 애쓰고, 비록 그것이 척박한 선택일지라도 그 자리에 머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어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요 저는 이 갈등의 문제로 처음 이 본문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보고 있지만, 저 멀리 신약에서 그 모든 갈등 중에 가장 큰 갈등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인과의 이 갈등에서 내가 죽든지 아니면 너희가 죽든지 하는 그 갈등을 겪고 계신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살아가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커다란 갈등, 이 커다란 반목, 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전쟁을 종식시키셔야만 하는 그 위치에 놓여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 갈등을 해소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갈등의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자녀들로서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 갈등 속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요 상대편을, 이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의 길, 이 갈등을 주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코너스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고요.